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려 하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단 곁에서 신전을 무너뜨리시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세우고 싶어 하시는 다윗의 장막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본문에서 대조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하나님이 제단 곁에 서가지고 그 예배가 드려지는 신전을 무너뜨리시겠다 선언하시는데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무너져서 우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거는 거대한 신전입니다. 큰 기둥이 서 있는 신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16장을 보면 삼손이 열심히 혼자 고군분투한 뒤에 마지막에 블레셋 신전 앞에 끌려가가지고 그리고 그 기둥을 껴안고 한 번만 내게 힘을 주사 해서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죽일 때 죽인 블레셋이 더 많다. 그 사람들이 신전에 모였을 때 신전이 무너져 내린 거죠. 오늘 본문 보시면 마치 하나님이 그것처럼 이렇게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든 사람들이 가득 들어있는 신전을 무너뜨리시겠다. 주님 그렇게 선언하세요.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선언하시죠. 그런데 혹여 도망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을 보시면 그들이 파고 서울로 들어갈지라도 고대 사람들은 땅 아래의 세계가 있고 땅 위의 세계가 있고 하늘 위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도 거기서 붙잡아내고 땅을 떠나서 하늘로 날아 올라가도 거기서 붙잡아내릴 거고 9장 3절을 보시면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갈멜산은 바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고 푸른 숲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깊은 숲속으로 도망가서 숨어도 거기서 하나님이 붙잡아내고 찾아낼 것이고 갈멜산에서 조금만 가면 지중해거든요. 그래서 바다 밑에 숨어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령하여 죽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여 어디로 먼 나라로 가더라도 오늘 보면 4절 보시겠습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사냥감을 찾듯이 이렇게 찾아다니시면서 하나하나 골라내어서 다 죽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 이렇게 결심하세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시겠다고. 오늘 본문 5절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친 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겠다고. 마치 지진이 일어나거나 쓰나미가 몰려오거나 하면서 여튼 이 땅을 다 엎어서 어느 누구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겠다 선언하세요. 오늘 본문 9절도 보시면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요즘은 밥을 할 때 체질 안 해요. 요즘은 그래서 체질이 뭔지 잘 모르는 젊은 분들이 많은데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체질하거나 뭐 조리로 하거나 이래 다 뭘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알맹이 하나도 돌멩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그렇게 알곡과 축정이를 구분하시겠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셔도요 사람들이 별로 겁을 안 내요. 뭐 그게 뭐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재난을 심판을 쏟아 부으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안일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렇게 큰 소리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10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주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아주 혹독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 없는 혹독한 심판을 선언하실까요?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이방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랍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게 구스 속속 같지 아니하냐. 구스는요 북아프리카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이죠. 이방인. 너희는 내게 구스 속속 같지 아니하냐는 거는 너희들이 이방인과 다를 바가 뭐냐.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고 애굽에서 건져 올린 택한 백성이었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이방인과는 다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물으세요. 너희는 도대체 이방인과 다를 바가 뭐냐. 너희는 도대체 예수 안 믿는 불신자와 다를 바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올리셨어요. 이사를 온 거죠, 따지면. 그런데 너희가 애굽 땅에 살다가 삶의 터전을 가나안으로 옮겼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그러면 이 시대에 블레셋 사람은 갑돌에서 올라온 거예요. 갑돌은 지금으로 치면 일종 크레타 섬이에요. 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1200년쯤, 1300년쯤 전에 그 그리스 지역에 엄청난 화산 폭발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죽고 폐허가 되고 그리고 막 여러 개 흩어졌는데 그 중에서 이 블레셋 사람은 그 크레타 섬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옮겨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그리스 쪽에 살다가 이제 이 팔레스타인으로 옮겨온 거죠. 이를테면 그 시대 사람들은 아람 사람은 기르라는 곳에서 옮겨온 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태초부터 한 번도 왜 살았겠어요? 우리나라는 저 북쪽에서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블레셋은 갑돌에서 올라오고 아람 사람은 기르에서 옮겨온 거죠. 삶의 터전을 옮긴 거예요. 하나님 질문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삶의 터전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겼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너희들이 삶의 터전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긴 거나 아니면 블레셋 사람이 갑돌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옮긴 거나 아람 사람이 기로에서 거기 옮겨와서 사는 거나 다를 바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실 때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었거든요. 우리 아모스뿐만 아니라 지난번 호세아도 그렇고 성경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 내셨다는 것을 대단히 강조해요. 예를 들면 아모스 2장 10절부터 11절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 나시린을 일으켰는데 하나님 질문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내 말 틀렸냐? 내가 지금 잘못 이야기하는 거냐? 이스라엘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하나님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셔가지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 가나안에 발 딛고 살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렇게 질문하시겠어요. 생각 똑바로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공연히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그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세 명이 다 자식 때문에 자식 낳지 못해서 자식을 제대로 낳지 못해서 아주 골머리를 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00살에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 자식 낳지 못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주시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자식의 후손을 생산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애먹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백성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시죠.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수백 년에 걸쳐서 이루세요. 근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을 택하시고 왜 언약하시고 왜 그 사람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셨나는 거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주세요. 언약. 율법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보물 중에서 특별한 보물 되게 하겠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 되게 하겠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내가 그 언약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 말씀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내산 아래서 이 출애굽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이, 언약이 맺어졌어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불러내셨다는 거죠.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천하만민을 복주시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천하만민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하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는데 정치적 군사적 강대함이라기보다는 어떤 영적인 영향력에 있어서 강대함.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과 그 공동체에게 명령하셨어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 의와 공도가 아모스가 말하는 정의와 공의예요. 번역을 이렇게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택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서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줄 아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는, 제사장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서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제사장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뭔지 알고 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대로 제사장 백성으로, 제사장 공동체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시내산 아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대항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아모스를 읽으면서 혹은 호세아를 묵상하면서 본 것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채 하고 그러면서 자기 행복, 자기 만족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사는 이방과 똑같아져 버린, 오히려 이방보다 더 심해져 버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범죄한 나라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오늘 보면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상반절 보시면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다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범죄한 나라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메아리예요. 하나님께서 당시 세상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을 택하셔가지고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세상의 복이 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가지고 우리 그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거룩한 제사장 공동체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도대체 우리를 불러서 세상과 구별하여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뭐를 하고 싶어 하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배워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내셨는지를 제대로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매인바된 삶을 살아야죠. 이를테면 아모스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아모스 5장 14절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옆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옆사람에게. 저한테 물어보시죠.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옆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옆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정말 좋을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정말 좋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을 거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안 좋을 거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모스가 말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날이 복을 받는 날인 줄 아느냐? 여호와의 날은 환난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 뭐냐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가지고 승리를 주시는 날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이 환난의 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좋을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냐?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다가오신 거죠.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도 모르고 듣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자기 행복, 자기 만족을 위하여 정신없이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요.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왕이냐 하인이냐 질문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한처럼 부려먹으려고, 그래서 내게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주시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기타 등등,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씀을 듣고 순복하려고 하진 않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다가오셨어요. 보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야. 우리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여호와의 날을 기대할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날 자칫하면 환난의 날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너희가 정말 살고 싶으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아모스가 말하는 악이 뭡니까? 아모스가 말하는 악은 자기 행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사명이 뭔지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너 생각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아모스를 그동안 계속 묵상해왔지만 이 아모스 사역할 때 사람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려요. 나름 기도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해가지고 재물도 많이 갖다 바쳐요. 그런데 그런 재물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건 니들 좋으라고 하는 일 아니냐? 하나님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니들 기도 많이 하는데, 기도한다고 유대인들은 손을 들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니까 그 손에 피가 가득해요. 어떤 피냐? 남을 해친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보살피고 남의 눈물 닦아주고 남을 도와주고 이런 손이 아니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남을 해친 손에 그 피가 가득한, 그러니 하나님 기도 들어달라고 손을 들고 있는데 하나님 모시니까 도저히 그 기도는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악한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을 편들어주면 줄수록 고통당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 그렇게 질문, 하나님 질문하세요. 어떻게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복을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왜 하나님이 제단 곁에 서서 그 신전을 무너뜨리시겠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우리말에는 그냥 제단인데요, 히브리 말에는 그 제단이에요. 정관사가 붙어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제단이 어떤 제단이냐, 이 제단이 우상의 제단이냐. 우상의 제단일 것 같으면 무너지는 거 당연하죠. 우상의 제단일 것 같으면.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이게 우상의 제단 아니고 그 제단이라고 하는 걸 봐서 예루살렘 성전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하튼 예배하는 자리에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예배하는 자리에서 심판이 시작이 될까요? 하나님이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듣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르심에 반응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자기 위로를 위한 거예요. 자기 마음도 편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자기 뭐 문제도 좀 해결하고 아니면 복도 받고 뭐 더 건강하고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평안하고 자기를 위한 예배인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유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예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니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관심도 없잖니.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러면서 도저히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이 예배를. 그래서 신전을 무너뜨리세요. 우리 시대에 예배당을 출입하는 사람 많고 또 우리 전주제자교회 안에도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예배당을 출입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예배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 9장 4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9장 4절부터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셨거든요.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어떤 서기관에게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이마에 표는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예루살렘 중에 행하여지는 모든 가증한 일. 왜냐하면 에스겔은 이미 성전이 무너졌을 때 사역한 선지자인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행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자기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든지 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볼 때는 용납이 안 되는 일.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함이 우는 자. 이 사람은 예루살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를테면 한국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사람은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너무 괴로워요.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교회를 떠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어떻게 이 모양이고 한국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 모양이고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슬퍼하며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의 이마에 하나님이 다 표시를 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뭡니까? 사단이 이마에 표시해요.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흉내내는 거죠. 사단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흉내를 내서 뭔가 이렇게 변질시키려고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본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이마에 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그 슬라이드 다시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가 구분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심판을요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시작해요.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해요. 이유가 뭘까요? 왜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심판을 시작할까요?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는요, 이를테면 예배를 드린 지가 오래된 거죠. 말씀을 더 많이 들었어요. 이를테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운데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있고 교회를 출입한 지 10년 된, 20년 된, 30년 되신 분들이 있죠. 예배당을 출입하면서 10년, 20년 설교를 들었으면 들을 만큼 다 들은 거예요. 충분히 들었어요. 충분히 들었으면 충분한 열매를 맺어야죠. 이를테면 예배당을 출입한 지 1년 된 사람보다 예배당 출입한 지 10년 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헤아리고 예배당 출입한 지 10년 된 사람보다 20년, 30년 된 사람이 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그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 많은 책임을 하나님 물으신다. 이를테면 예배당 1년 된 사람보다 예배당 10년 된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정말 우리 기도 들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더 잘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받은 은혜만큼 네가 그만큼 많은 복을 받았으면 그에 걸맞는 열매를 맺어야지. 하나님이 그래서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심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교회 출입 오래 했으면 더 큰 책임이 있는 겁니다. 더 큰 책임. 여러분에게 더 책임. 교회 출입을 오래 하고 그만큼 예배를 많이 드리고 그만큼 설교를 많이 들었으면 그에 걸맞는 책임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도대체 너는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고 있는지. 네 예배는 누구를 위한 거냐? 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거냐? 너를 위한 거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여러분은 이제 올해가 15일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는 거죠. 인생이 저물어 들어갈 때가 와요. 1년이 마무리되지만 우리 인생이 마무리될 때가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으면 여러분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달려갈 것인지 지금쯤 한번 점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믿는 믿음 주시고 예배당 안에 자리 잡게 하셨는지 내가 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내가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지 이런 거를 잘 점검, 확인. 이 아모스 시대에 사람들이 신전에 모여서 자기 나름의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 막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역겹다 그러십니다.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신전을 무너뜨리시겠다 선언하세요. 물론 하나님의 목표는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심판 선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8절 보시면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무너뜨리고 싶은 분이 아니고 다시 회복하고 싶은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보시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다시 세우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시면서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세요. 오늘 보면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에돔에 남는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것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사도행전 지난번에 묵상할 때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쭉 보시면 야고보가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야고보가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남은 사람과 내 이름으로 일컫음을 받는 많은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다윗의 장막이 교회였던 거예요. 교회. 그래서 언약의 백성 사실 이 다윗의 장막은 이를테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래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큰 민족 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한 번도 안식을 누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한 번도 하나님께 제대로 헌신한 적이 없었거든요. 제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한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기는 했는데 한 번도 평강을 누린 적이 없어요. 다윗이 등장해서 모든 이방 세력을 다 물리치고 처음으로 안식을 누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약속이 처음으로 실현, 구현된 것이 다윗의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치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세운 것처럼 이 교회가 다시 언약의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15장에서 야고보가 아모스를 인용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도 보시면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쁨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다 쫓겨났거든요. 다시 회복해서 그 땅에 뿌리 내리게 하겠다. 주님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것은 무너지는 거는 큰 기둥이 있는 신전이에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거는 장막이에요. 여러분은 기둥이 있는 멋진 집에서 살고 싶으세요? 천막에서 살고 싶으세요? 왜 하나님은 신전을 무너뜨리고 장막을 회복하고 싶으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아련한 추억을 갖고 계신 거죠. 이를테면 하나님은 다시 새 출발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난번에 호세아서 읽을 때 호세아 2장 14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이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새 출발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인생을 뭐 이 자리에는 10대 20대도 있고 30대 40대 50대 60대도 있는데 70대 80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다시 그 젊은 날이 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인생을 내가 다른 방식으로 살아봐야지 뭐 이런 생각 혹시 하고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를테면 호세아서를 읽으면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했어요. 그런데 바람을 피운 거예요. 호세아가 음란한 삶을 살았어요. 호세아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야 우리 옛날 신혼 때 우리 그냥 서로 바라보고 뭐 그런 거 생각하는 거죠. 이를테면 신약의 표현대로 하자면 첫사랑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출애굽하면서 처음 이제 가나안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막 계획을 세웠던 그 시절로 다시 좀 돌아가면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추억하시면서 다시 새 출발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장막을 이렇게 세우고 싶어. 또 한 가지는 이를테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거대한 건물을 좋아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예레미야 묵상했을 때 기억하십니까? 레가합의 자손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 레가합이 자기들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성읍에 들어가지 말고 집 짓지 말고 이 광야에서 포도주 마시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더 큰 성읍에서 성벽이 있는 멋진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데 자기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장막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가브 후손들을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가 묵상한 적이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더 화려한 삶, 더 풍요로운 삶, 더 멋진 삶에 대한 욕망에 매여가지고 정신없이 달려가거든요. 그런데 너희는 애굽같이 거대한 그 제국 아니면 그 멋진 신전 뭐 이런 거 만들려고 하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뭐 하나님이 사실상 소박한 삶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다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에 대한 욕망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욕망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산다 손치더라도 니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께 소망두는 삶을 살아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고 싶어 하시거든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성도님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틈을 막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예적같이 다윗이 모든 이방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으시냐?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으냐? 우리에게 정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날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 선언하시는데 이런 회복, 이런 소망이 저절로 이루어질까요? 그냥 기계적으로 이루어질까요? 시간이 흐르면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일일까요? 아모스 시대 사람들은 다윗의 장막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에 대한 욕망, 이것이 전부였어요. 그래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마음대로 못 살게 하는 거거든요. 바알은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가 힘이 있으면 되고 네가 그 힘을 갖도록 해야지 하면서 뭐 정신없이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살라고 다그치는 것이 바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뭔가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재물도 자기 마음대로 고를 수가 없고 뭐 재물을 처리하는 방법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보살피라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고 그게 다 네 거 네가 농사 지어서 거둔 거 다 네 거 아니라고 11조 내라고 뭐 떨어진 이삭 줍지 말라고 밥 못 등기니까 다 가져오지 말라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얼마나 불편해요. 이 시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악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한 이 시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시대 사람들도 남보다 더 잘 살고 싶고 남보다 큰 소리 치고 싶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받은 삶을 산다는 것은 뭔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뭔가 얽매이는 것 같고 뭔가 즐겁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온갖 그냥 막 음란하고 화려하고 방탕한 근데 나는 뭔가 고리타분한 것 같고 이게 뭐 어려운 일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 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우리 시대 사람들이 그저 자기 행복, 자기 만족이 최고인 줄 알고 그냥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하여 정신없이 달려간다면 어떻게 이런 소망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고 싶어 하시고 뭔가 자기 욕망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유지가 불가능한 삶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불편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할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부담스럽다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자기 하고 싶은. 그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이것이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그거 하나님의 고민. 이걸 내칠 수도 없고, 두고 보자니 속에서 불이 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이 고통을 짊어지고, 하나님 고통을. 하나님 괴로움을 짊어지고 있죠,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소원이 있느냐? 여러분에게 그런 소원이 있느냐? 지난번 디도서 묵상할 때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우리가 다 외웠었는데 눈 감고 읽어볼까요? 그때 우리가 다 외우자 그랬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경건하지 않은 세상 정욕 따라가는 불법적인 삶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속량하시고 그 죄를 씻어주시면서 새로운 삶의 목표를 주셨다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아모스대로 하자면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아모스대로 하자면 아모스 5장 14절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제자가 되라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편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믿음 주셔서 교회 안에 심어 놓으신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뜻을 받들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회복해 내시려고 하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 내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을 거냐?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별로 없어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은 좀 더 행복하면 좋겠고 좀 더 평안하면 좋겠고 좀 더 건강하면 좋겠고 좀 더 부자 되면 좋겠고 좀 더 뭐든지 잘 되면 좋겠고 뭐든지 남보다 더 큰 소리 칠 만한 삶을 살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가 교회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출입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우리도 원하는지 그런 질문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내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는지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욕망을 위한 신전에서 자기를 위한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예배는 용납할 수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제단 곁에 서서 신전을 무너뜨려버리겠다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역사 안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 다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을 우리 사명으로 받아가지고 우리 시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 시대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그런 공동체 이루어내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